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봅시다. 당신을 만나서 나는 수지 맞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나는 수지 맞았습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교우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6장,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돼요. 그리고 결과가 언제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꼬이고 또 성공을 해도 허무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4장과 5장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겠다 하며 성을 쌓고 그리고 칼을 붙잡고 살아요. 이 가인의 후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가인성의 영웅이에요. 그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칼을 붙들고 칼만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칼의 노래를 부르며 끝냅니다. 이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이고 창세기 5장에는 아벨의 후손들이 나와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공식적으로 예배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셋의 후손들. 그곳에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와요. 그렇게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 5장에는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이제 오늘 말씀 1절, 2절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보통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다른 해석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천사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과 결혼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앞뒤가 맞아요.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5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 경건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면 훨씬 건강한 해석이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더 분명해지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 가인 후손들이 모든 걸 다 지었어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칼과 무기를 만드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그들은 부유함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 가인 가문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 지배합니다.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셋의 가문들, 하나님을 믿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굉장히 마이너리티로 굉장히 약하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냥 이 논밭을 가꾸는 사람하고 이 철기구를 가지고 논밭을 가꾸는 사람하고는 사는 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점점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 붙잡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셋의 남자들이 가인 가문의 여자들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만 보고 여자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문란한 성적인 타락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가인 가문의 남자들이 셋 가문의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에요. 셋 가문의 남자들이 가인 가문의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셋 가문, 즉 이 경건한 자들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 전체가 다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삼는지라는 단어는 와이크우인데 이것은 마음대로 빼앗고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고 가정들이 다 무너져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노아시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쾌락에 빠져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표현이 좋아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지 진짜는 쾌락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희락, 항상 기뻐하라 했죠. 이 쾌락은 죄와 상관된 단어예요. 희락은 계속 지속적인 것이고 쾌락은 아주 순간적인 것입니다. 경건한 가문의 자손들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이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이 말씀이 창세기 이 1장에서 11장 사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2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호흡하듯이 숨쉬듯이 늘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오로지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칼의 힘을 붙들고 폭력을 휘둘며 오로지 육체만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유, 그들이 오로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잊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육체만을 위해 사는 자, 성령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흙으로 땅에 묻히는 비극을 낳았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똑같이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전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이제 성령이 떠나요. 떠나시면서 이제 너희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120년에 대한 것도 해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노아 시대부터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 이후의 사람들 딱 120년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더 결정적인 것은 모세가 시편에 시를 하나 남겼는데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이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의 이 수명이 강건하면 80이다.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을 누가 기록합니까? 모세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인간의 수명은 강건하면 120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이거는 인간의 수명을 얘기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120년이 뭡니까?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지금 노아시대의 사람들을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120년 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정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대홍수가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제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의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120년 가지고 다른 교인들하고 싸우지 않기 바랍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은혜 받으면 돼요. 정확하게 이것이다 얘기하기 어려워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을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나팔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나팔이라는 단어는 떨어진다, 타락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타락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무리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들의 이름은 용사라. 이 용사라는 단어는 그냥 영어 성경에는 자이언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용사가 큰 사람이 아니고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사라는 말 안에는 자기를 숭배하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타락한 폭군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말도 악명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즉, 지금 노아 시대까지 이렇게 이 아담부터 연도수를 쭉 따져보면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시간은 약 한 1500년 정도 돼요. 1500년 만에 인류가 엄청난 타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그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됐다 그러잖아요. 100년 만에 엄청난 타락을 할 수 있습니다. 100년만도 엄청난 타락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지금 딱 500년 됐다 했어요. 500년 만에 전 세계가 엄청난 타락을 했어요.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를 버리고 이제 미국도 기독교를 거의 다 버려가고 있고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있고 엄청난 타락, 500년 만에도 어마어마한 타락인데 이 노아까지 약 1500년인데요. 노아 홍수는 1600년경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 만에 이 인류가 이 노아의 그 셋의 가문 몇 명만 이렇게 쭉 경건을 유지해오고 나머지는 어마어마한 타락을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성령이 거하지 않는 다 육체만을 위해 사는 그냥 육체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녀들조차도 이제 자녀를 낳고는 폭군이 되고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2장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사람 만든 이유? 땅을 경작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구약에는 땅을 살리는 사람, 땅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 사람 낳는 어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다 합하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에소서 2장 10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즉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 살리고 땅 살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칼을 쥐고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을 파괴하고 폭군으로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생각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선한 생각, 살릴 생각, 경건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였다, 저 흘러넘쳤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이 모두 악했어요. 가인의 죄를 물려받아서 거짓, 탐욕, 탐심, 폭력, 살인,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그 계획이 다 육체만을 위한 생각, 칼의 생각, 죽이는 생각, 그것만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했다 그랬어요. 한 번만 기록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한탄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감정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아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오로지 육체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죄가 두 가지 큰 죄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정 파괴하는 이 음란한 죄와 두 번째는 폭력,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죄의 크고 작음에 대해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아 시대에 가져왔던 이 두 가지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가정 파괴하는 것, 이거 수위가 동성연애가 결국 가정 파괴예요. 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없애버리는 게 목표예요. 가정 파괴. 그리고 폭력. 요즘은 지금 시대가 거의 노아 시대와 똑같아요. 가정 파괴, 폭력. 사람 죽이는 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다치게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만나면 사람이 죽는다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치게 하고 교인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다치게 만들어요. 그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죄의 수위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가 그랬고 소돔과 고무라성이 그랬고 로마의 최후의 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나오죠. 노아 홍수처럼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심판이 있어요. 온 인류의 종말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언제 오는지 잘 모르죠. 두 번째 심판, 나 개인의 심판이 있어요. 나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 개인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있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처음에 양심에 찔림이 와요.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딱 와요. 막 가슴이 쾅쾅쾅쾅 뛰어요. 근데 계속 죄를 지으면 양심이 무뎌져요.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양심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양심의 반응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죄를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순식간에 다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가인의 죄죠. 가인이 그 대표 선수 라멕 막 사람을 죽이고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하잖아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과 상관없이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경건한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어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폭력적이고 다 가정을 깨며 엉망으로 살아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요. 이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직역이 돼요. 하나님은 캄캄한 동굴에서도 빛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쏙 뜨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성경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제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항상 처음 나오는 단어, 그 단어는 그 단어의 가장 프라이머리티, 제일 중요한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을 헨이라고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눈에 이 노아가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 많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은혜는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돈이 힘이었어요. 칼이 힘이었어요. 권력이 힘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식간에 대홍수로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노아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약한 자였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초라한 자였습니다. 노아 아버지 라멕은 힘들게 노동하며 살았어요. 그 노아의 집안은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에녹 할아버지의 영성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쏙 뜨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에게 은혜가 임한 이유 딱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는 의롭게 살았다. 노아는 의인이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노아도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 제사를 드렸고 에노스를 본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는 무엇보다 믿음의 대를 이어받았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믿음의 고시죠. 10명이 쭉 소개가 되는데 그 마지막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믿음의 대를 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노아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는 노아가 의로웠다는 것은 그 자기 아버지 라멕, 자기 할아버지 모두셀라, 더 할아버지 에녹 이런 분들의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이었다는 것, 그게 의로운 거예요. 즉 경건의 대를 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뭘 남겨주려고 합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우리 아들, 딸 공부 잘 시켜야 되겠다는 이거 가득하죠. 뭐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걸 관심 안 가져요. 뭐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세상에 굉장히 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믿음의 대를 물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기 바랍니다. 경건을 물려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지금 뭐 다 물려줬는데, 실력도 물려주고 좋은 대학도 가게 하고 뭐 좋은 기업에도 들어가게 했는데 믿음이 안 물려졌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허무예요. 믿음의 대를 물려줘야 됩니다. 이 경건은 부모의 경건을 보고 자녀가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경건하게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경건하게 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경 보고, 어려운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이 그걸 물려받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만 한번 딱 오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계속 사람들만 만나고 사람들 전화하고 여기저기 인간의 겉모술수를 쓰면서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한 번도 말씀을 경건하게 읽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자란 아들, 딸들은 교회는 다녀도 경건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산다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경건의 길로 갈 것이고,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속적인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에 대해 경건을 물려주는데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눈에 쏙 들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당대에 완전하다니까 뭐 노아가 뭐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았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도 인간이에요. 노아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창세기 나오는 사람을 무슨 신화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다는, 성경에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칼의 힘을 지닌 사람들하고 다 결혼하잖아요. 권력 잡은 자와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결혼했다 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이 셋의 아들, 딸들 다 이 가인의 아들,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가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증거예요. 자, 고시조 10명이 나오는데 이 고시조 10명들은 평균 912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90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평균 117세의 아들 낳았어요. 그 얘기는 평균 한 100세쯤에는 다 결혼했다는 거 얘기예요. 근데 노아만 9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요거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보통 아무리 늦어도 그 당시에 100세는 결혼했거든요. 이게 너무 40 넘었다고 결혼 안 했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때는 100세에 결혼했어요. 물론 이제 900살 사니까 그랬겠지만, 네, 100세에 이제 결혼을 하면 아들, 딸을 낳는데 노아도 100세쯤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해도 아들, 딸이 안 태어나요. 200살이 됐어요. 근데 아들이 안 태어나요. 주변에서 얘기하겠죠. 아, 당신 아내는 아이를 좀 못 낳나 보다. 자, 다시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라. 이런 얘기 들어오죠?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 말씀하셨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더 기다릴 거야. 100년 더 기다려보지 뭐. 근데 200살이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근데 300살이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다른 집에는 이제 막 아기 낳고 막 그냥 손주들이 주룩주룩 한데 자기는 300살 됐는데 혼자예요. 아기가 없어요. 주변에서, 아이 그러지 말, 고만 고집히고 이제 결혼, 다시 또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얘기. 아니야. 타협하지 않는 거. 400살이 됐어요. 아이고, 기다린다 하더니 400살까지 기다렸냐? 주변에는 이제 손주들이 가득한데 당신 이제 뭐 하냐 혼자서? 아니야. 그래서 500살까지 타협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왜 노아는 500살의 아기가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몰라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가 500살의 아이를 낳아요. 보통 자녀는 100살 정도 되면 낳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100살, 그 이 노아가 이제 600살에 노아 홍수가 시작돼요. 그럼 노아의 아들들이 100살 정도 될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손주가 없어요. 그리고 홍수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다 들어가죠. 여덟 가족만 들어가게 돼요. 그때까지 노아의 아들들은 아무도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만약 노아가 10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니,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이 200세가 되면 또 아들, 딸 많이 낳겠죠? 300세가 되면 또 아들, 딸 많이 낳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한 600살, 노아 홍수가 시작될 쯤에는 노아가 100세 때부터 아들을 낳았다면 노아 손주들이 한 1000명은 될 거예요. 암만 작아도. 우리 100살 살아도 우리 어른들은 애들 한 10명 정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600살 살았으니까 그 아들, 딸들이 다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600년 동안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굉장히 1000명도 넘는 숫자의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 딸 다 데리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려면 노아 방주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될까요? 그리고 아무리 노아가 잘 관리를 해도 그 중에 반드시 타락하는 놈들이 있겠죠? 얼마나 또 많이 타락하겠어요? 그 시대가 악한 시대인데 내 아들, 딸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이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지 않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딸, 손주 안 태어나게 500살의 아들 놓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요즘 결혼하려고 해도 결혼이 잘 안 됩니까? 남들 다 하는 결혼, 내 결혼이 자꾸 늦어집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쏙 들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어요. 노아가 500살이 되기까지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하나님이 서자면 섰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노아는 숨쉴 때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호흡했고 그는 움직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거 있죠.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하겠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내 뜻만 많이 얘기했다고 이제 기도 많이 했으니 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노아는 에녹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자기 친할아버지 무두셀라를 통해 늘 들어요. 이 노아가 있을 때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습니까? 네, 살아있었죠. 이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187세, 그 아들 라멕이 아들을 낳을 때 182세, 이 두 나이를 합하면 369세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노아는 옆에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 할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에녹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늘 얘기해 줬던 거예요. 노아에게. 노아는 무두셀라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것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노아는 지구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교인들 다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거 다 알죠? 그렇게 뭐 노아는 이제 큰 심판이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무두셀라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매일 심판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여 죽음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뚫고 죽음을 통과하여 천국에 가버렸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대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은 에녹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은 노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을 에녹도 했고 노아도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세 번째,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묘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누구 쓰여지길 축원합니다. 제가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소개하면서 노아는 하루 동행한 게 아니고 1년 동행한 게 아니고 몇 년 동행했다고요? 벌써 잊었나요? 300년 동행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목사님이 한 분이 나와요. 항상 주먹을 쥐고 살았던 목사님이 나와요. 그분은 길을 걸어갈 때도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녀요. 그리고 이 논두렁 길을 가는데 논두렁 길이 사람 한 명밖에 못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논바닥으로 쭈벅쭈벅 걸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아니 목사님 왜 논두렁 길을 두고 그 논바닥으로 걸어가십니까?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나는 이 논바닥으로 걸어가. 이분이 유명한 깡패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초대교회 획을 껐어요. 뭐 주먹이 세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길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이 의인과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 이 세 가지는 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홍수로 죽을 때 온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인류의 시작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온 가족이 다 살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온 가족의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눈에 쏙 뜨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에녹의 증손자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속적인 사람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발부둥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눈에 속들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눈에 속들면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눈에 속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쏙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실력 없어도 돼요. 그건 돈 없어도 돼요. 그건 가난해도 돼요. 하나님 눈에 쏙 드는 거 할 수 있어요. 미모가 없어도 돼요. 몸이 아파도 돼요. 하나님 눈에 쏙 드는 거 내가 결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겠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하나님에게 잘 보입시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악수할까요? 하나님에게 잘 보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세에 성령 체험을 해요. 그리고 20세에 70개의 결심문을 써요. 그리고 오로지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20세. 우리 한국이 20세면 몇 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70개 결심문을 써요. 이게 나이 50이 돼도 하나님을 향해 결심문 한 번도 안 써본 분 오늘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 나이 몇 세에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하며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 20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을 보면 진짜 온몸이 찌릿찌릿해서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70개 중에 제가 한 몇 개만 소개해보죠. 20살 때 썼어요.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평생 할 것이다. 4.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 것이면 그 무엇이라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5. 단 한순간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 것이다. 7. 죽음을 맞이했을 때 두려운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16.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험담하지 않을 것이다. 20.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절제할 것이다. 몸이 좀 좋은 분은 이런 말 되게 부담스럽죠? 네, 22.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1. 그 누구에게 대한 비난의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34. 이야기할 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20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런 결심에 이런 삶을 사는 조나단 에드워드, 하나님 눈에 쏙 들지 않았을까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자들이 다 태어나요. 그의 후손 300명 이상이 목회자 선교사, 120명의 대학교수, 60명의 유명한 저술가, 30명의 법관, 14명의 대학학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삶을 살았던 이 가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여러분 인생에 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은혜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쏙 들게 산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직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여러분에게 열리길 축원합니다. 찬양하죠.